무지가 무지 내일이 돌아가는
예, 서울 올림픽 바로 오늘 개막이 됩니다.
똘기덩이 호치 새초미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매 저녁 5시면 만화를 보기 위해 텔레비전 앞으로 달려갔던 그때 그 어린이를 위한 방송. 요리 보고 저리 봐도 매력있는 추억팔이 팟캐스트 팔팔한 애니메이션 지금 시작합니다. 오프닝 너무 좋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 놀라요?
되게 싫어할 줄 알았는데?
아니 나는 내 목소리가 좋았어.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
원래는 다른 것도 있었는데.
테이블이 좋았죠. 지금 대본 상에 있는 테이블이 생겨가지고. 형식이 좀 갖춰졌네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어떻게 저희가 변화하고 있는지. 지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가 인원 구성을 좀 더 늘렸고요. 그래서 다음 주면 사라질지도 모르는 두 분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편집할 수도 있는 그 부분을 잘라낼 수도 있어. 다음 편부터 같이 하게 될 친구들이 두 분 들었는데,
네네.
네, 그래서 더 방송이 재밌어지길 기대하고 있어요.
네네. 네. 아울러서 이제 그에 비례하여 좋아요 수도 많아지고 뭔가 공유 수도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지인 여음이 때문에 저희가 정회원을 받아들이는 거는 이제 한 사람당 친구 10명씩 좋아요를 해야 되는 거죠.
다단계 영업 같은
우리가 다 10명씩 한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래서 전 나름대로 이제 인스타그램 프로필에다가 우리 링크를 올려놓기도 했거든요. 프로필에. 근데 중요한 건 인스타가 비공개 계정이야.
아 진짜?
상사가 볼까봐 괜히.
회사원은 괴로워요.
직딩들은 뭐 그렇죠.
제가 회사만 까주시면은 스타로 만들어드릴 텐데. 편집할까요?
그냥 가죠.
무한도전 나오고 싶어요?
그냥 가죠. 그냥 가죠. 네네네. 처음부터 당황하게 만드시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초딩 같은 우리 인덕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우아 하게 해야 돼요.
좀 더 느낌을 살려서 해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내가 움직일 수 없게 날 우아.
네. 네. 트와이스. 스럽네요. 되게 오늘 당황하게 만드신다 진짜.
오늘 소개할 애니메이션이 바로 그 우아라면 둘째가라면 서운한 음악 나오고 있죠. 프랑스 왕실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다룬 만화인 베르사유의 장미이기 때문입니다. 와.
저희 첫 순정 만화가 되겠습니다.
처음 다룬 순정 만화이죠.
네네. 저는 사실 뭐 순정 만화가 저에게는 그렇게 자신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베르사유의 장미를 나 혼자 봤다는 걸 알고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희 멤버 중에서.
방송 듣는 여러분들께서도 베르사유의 장미가 너무 오래된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KBS에서 93년도에 그 방송을 했던 프로그램이고 제가 하도 이제 안 봤다 뭐 그래서 늙은 사람으로 취급하길래 조사까지 했어요. 94년도에 그 서울 YMCA 만화 모니터 모임에서 서울 시내에 있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까지 560명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48.8%가 베르사유의 장미를 봤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봤을 거예요.
나는 93년도에 유치원 다니고 있었는데
그렇잖아 생각해보니까
사실 유치원 다니면서
여기 표본 대상이 아니네.
오스카의 그런 구성을 잘 이해할 수 없었을 거고
이 기사는 95년도에 나왔어요.
95년도요? 초등학교 1학년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국민학교 때. 그때 국민학교 때.
네, 양심이 있군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바뀌었으니까. 아무튼 근데 그런 구성을 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것 같고 일단 만화책을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베르사유의 장미를.
사실 이게 만화는 72년도에 발행이 됐기 때문에 어머니 세대가 봤을 만화가 맞아요.
그렇죠.
아마 해적판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것 같고 일본에서도 이게 애니화가 된 게 79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엄마 세대가 봤을 만화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에 늦게 들어와서 그때 95년도 당시 초등학생들이 본 만화가 된 거죠. 사실은 이게 초등학생들이 보기에는 조금 수위가 있는 만화.
수위가 높죠.
예. 그 저희 만화 아지트인 피아노 학원에서 또 전 10권짜리 만화 봤었는데 되게 어른스러운 이야기들을 그 당시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이런 그림이 나올까? 막 이러면서.
어른스러운 그림이 뭘까요?
네. 어른스러운 그림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잔인한 만화기도 하죠. 초등학생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막 목을 댕강댕강 자르니까.
네네네.
그래서 다시 커서 보니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저는 되게 정말 다이나믹하고 슬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말 순정 만화라고 하기라기보다는 이제 대하 사극에 가까운
그렇죠.
만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베르사유의 장미를 녹음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또 이렇게 홍차와 마카롱 그리고 불어불 문학과 출신의 새로운 분 오늘 불어 자문을 해주실 네. 그 베르사유도 우리가 베르사유로 안 읽잖아요 사실.
보나페티 하세요.
보나 갑자기 막 다른 언어 튀어나오고
마카롱 보나페티
아주 멋집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특별히 또 홍차를 준비한 이유가 있는데
네네.
이 홍차 이름이 뭘 것 같아요?
홍차 이름이 따로 있나요?
응.
프랑스어로 해야 되나요?
우리 되게
실론티?
성격 있는
죄송합니다. 지식이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거라고 하지 차라리 그 뭐냐 그
아니 그니까 뭐예요?
그 뭐지? 동화 오스카에서 나오는 캔 음료인데 아무데서나 안 팔고 자판기에서 주로 파는데 그 밀크티 음료가 뭐죠? 나 그게 이름이 안 생각나서 그런 거야.
자 시청자 퀴즈
댓글로 달아주세요. 알죠 지금 PD님
대자와
맞아요.
그래서 이 홍차 이름 뭔가요?
대자는 아니고
네.
무려 구라파 블란서에서 수입된 상품.
구라파. 아 진짜 나이 나옵니다 여기서.
네, 구라파 블란서에서 수입된
네네.
니나스 홍차인데.
니나스.
이름이 마리오 앙투아네트입니다.
아.
와 품격 있는 방송이야 진짜. 모차르트 다시 한번.
근데 편의점 일회용 컵에 드시고. 동서양을 막론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지금.
네, 그래서 네. 좀 이제 좀 사이드로 빠져서 다시 원래 내용 돌아가면.
네.
이게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오래되지 않았다를 항변하고 싶은 게
네.
무려 EBS에서는 어허. 2011년에 방송을 했어요. 네, 물론 추억 애니메이션 소개라는 타이틀을 달긴 했지만
사실 그래서, 근데 그런 방영 시간이
네.
밤에 집중돼 있지 않나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허.
일단은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작가는 이케다 리오코라는 분인데
네.
순정 만화의 정말 대부이시고
어허.
순정 만화 중에서도 되게 역사 사극을 많이 그리신 분이에요.
베르사유의
장미 이후에는 오레스의 창이라는 작품이 있고 에로이카라는 작품도 86년인가 87년에 이제 연재를 하시는데 좀 더 무게감 있었던 작품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어쨌든
네.
이 이케다 리오코를 저는 되게 성공한 덕후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작가님이
네 일단 역사 덕후기 때문에 베르사유 장미 만들기 시작을 했고 이게 엄청 빵 터졌죠.
네.
무려 1200만 부를 팔았기 때문에 제가 또 그런 거 좋아해요. 인세 얼마
받을까요?
그래서 15%
계산해도
100원씩만 받아도 이거 12억 아니야?
그렇죠. 너무 수입에 또 집중하지 맙시다.
네. 우리가 이미 타락한 어른이 됐기 때문에 그런
네네네.
거고 그리고 이 당시 일본은 또 그분의 열풍이 불고 있었죠.
그분 따라단 모르겠어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겨울연가?
네.
아 이렇게 또 새로 오신 분이 이렇게 바로 자기 얘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배용준의 열풍이 한참 불고 있었는데 이분도 배용준 덕질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태왕사신기를 만화화를 하십니다.
아.
네, 덕후 성공화 덕후의 인생. 되게 닮고 싶은 인생을 살고 계시고 심지어 또 몸매도 되게 좋으셔서
누가요?
이 이케다 리오코가
아하, 네네.
아마 그 제가 기억 진 가물가물한데
네네.
지금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네.
오스카르 몸매 치수인가 마리오 앙투아네트 몸매 치수가 실제로 네. 이분의 치수였다고 하는 거를 일본 웹에서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좀 더 이게 감명 깊으셨구나.
정말 더 부러운 인생이다.
나도
열심히 해서 이제 1200만 부 팔아야지 뭐 이런 1200만 그러니까 요즘에는 인터넷 세대니까
네.
클릭을 하는 거니까
네.
한 1억 2천만 클릭 정도 해야지.
네, 인덕님의 정규직을 응원합니다.
와.
네네네.
발달한 애니메이션.
베르사유의 장미는 프랑스의 여왕 마리 앙투아네트를 일컫는 말입니다. 오스트리아 여왕 마리아 테레지아의 막내딸로 태어난 마리 앙투아네트는 14살이 되던 때 고향 빈을 떠나서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 입궐하게 됩니다. 우아한 왕비의 삶을 꿈꾸며 궁전 문턱을 넘었을 그녀. 하지만 그것은 화려하면서도 초라한, 그리고 행복하면서도 불행한 궁중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한편 마리 앙투아네트가 태어나던 그 해, 프랑스 귀족 자르제 집안에서도 여자아이가 하나 태어납니다. 그 이름은 오스칼. 금발이 참 아름다운 아기였죠. 하지만 호위대로 키울 아들을 바랬던 그녀의 아버지는 오스칼을 아들로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한 사교계의 여자가 아닌 궁전 근위대장으로 성장한 오스칼. 하지만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왕정 근위대라는 자신의 신분과 민중의 삶에서 갈등합니다. 결국 모든 부귀와 명예를 버리고 혁명에 동참하게 되죠. 프랑스 대혁명 전후를 배경으로 혁명기를 살아간 인물들의 삶을 다룬 작품, 베르사유의 장미. 본격적으로 프랑스 대혁명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1700년대 후반 프랑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프랑스는 혼돈과 난세 시기였습니다. 루이 14세부터 지속된 빈민과 평민계층에 대한 압박, 프랑스 왕실의 사치와 낭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도를 더해갔죠.
파리에서 의상실을 하고 있는 로즈베르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 근래 궁중에 자주 드나드는 모양이야. 앙드와네트님께서는 저 사람의 드레스를 아주 좋아하는 모양이지.
아니, 저분의 드레스 상자란 말을?
아마도 그럴 거야. 재무 대신에 불평이 대단한가 봐. 요 두 달 사이에 베르탕에게 지불한 돈이 너무 많다고 말이야. 앙드와네트님께서는 사치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응, 오스칼?
재정 궁핍의 압박을 더 이상 버티기 힘들게 된 루이 16세는 결국 175년 만에 삼부회를 소집하기에 이릅니다.
4억 2천만 리벌의 빚을 갚기 위해서 국민들의 세금을 늘리셔야겠다면 삼부회를 열어주십시오. 제1,2신분인 성직자와 귀족에서 제3신분인 평민까지 포함한 모든 신분의 대표를 모으는 겁니다. 폐하!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왕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입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귀족과 사제, 그리고 국민들을 모아놓고 도움을 청하시는 겁니다.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하지만 새로운 시대를 바라는 평민 의원들과 봉건 체제를 유지하려는 귀족, 성직자 의원들의 심한 대립으로 인해 회의 분위기는 매우 험악했습니다.
국민의회? 국민의회라니 그게 뭔가?
네, 평민 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는 자기들 뿐이라며 삼부회를 구성하는 성직자 의원과 귀족 의원들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만든 기구입니다.
하지만 들리는 얘기론 귀족이나 성직자 의원들 중에서도 국민의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있다던데.
그자들은 이미 귀족도 사제도 아닙니다. 귀족에 창피시켜도 용건수지.
폐하, 이대로 삼부회를 계속한다면 평민의원들의 기세만 등등해질 겁니다.
그리고 왕은 평민 대표들이 투표하지 못하도록 회의장 문을 걸어 잠가버립니다.
회의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국왕과 왕당파 귀족들의 본심입니다. 하지만 이만한 일로 우리 국민의회를 해산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들의 마음과 목소리를 하나로 뭉쳐 맹세합시다. 프랑스 국민에 의해서 모이게 된 우리 국민의회는 국민을 위한 헌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절대로 해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1789년 6월 20일, 이것이 프랑스 대혁명의 도화선이 된 그 유명한 테니스코트의 서약입니다. 한편 위기를 느낀 왕실은 국민의회를 무력으로 해산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격분한 시민들은 프랑스 절대주의의 상징인 바스티유 감옥 습격을 계획하죠. 1789년 7월 14일, 군중들은 무기창고를 습격해 3만 정의 소총과 대포를 빼앗아 바스티유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결과는 민중들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로써 혁명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은 자신들을 억압하던 특권 계급에 대한 재판을 바랬죠.
왕들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그 오스트리아 계집은 우리들이 굶주리고 있는 걸 보곤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면 되잖아요 라고 했다고!
파리로 끌려온 국왕 일가는 재판을 받기 위해 죄수를 가두는 템플탑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9월, 국민 공회는 공화정을 전 세계에 선포하고 루이 16세 마리 앙투아네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냥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전에는 사실 뭐 안 보긴 했지만 어느 정도 뭐 지식은 있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또 이렇게 짚어보니까 또 되게 역사의 큰 흐름을 짚어주는 그런 애니메이션
네, 맞아요,
같네요.
맞아요. 네네.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소피아 코폴라가 만든 마리 앙투아네트 보고 왔는데 그 영화는 이제 마리 앙투아네트의 개인 사생활이나 그리고 이제 화려한 생활, 특히 그 감독 장기가 되게 예쁘게 찍는 거니까 네. 그런 거에 집중을 했는데 이제 그걸 보고 다시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확실히 역사에 일어났던 일을 더 많이 부각을 시켜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때 이 베르사유 장미 덕분에 세계사 평균 점수가 좀 올라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진실은 모르지만 그때 그런 게 있어요. 그 수업 시간에 사실 어렸을 때 우리 만화책 많이 보던 시절에는 네. 공부하다가 만화책도 많이 봤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갑자기 선생님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우는 거야. 그래서 너 갑자기 너 왜 우니? 했는데 걔가 갑자기 오스카르 죽었어요 선생님. 그 정도로 이제 그 당시 여고생들의 삶에 영향을 많이 끼쳤고 네. 이렇게 역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만화만 봐도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효과가 있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만화랑 좀 많이 달라요. 만화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고등학생이나 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가 스토리가 분위기나 좀 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애니메이션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많이 보잖아요.
음흠.
그래서 원작 만화보다는 잔인한 묘사라든가 성적인 묘사 같은 게 좀 빠졌고
네.
그리고 그 원작 만화에는 되게 개그컷들이 많은데 그것도 좀 빠지면서 분위기는 역사적으로 무겁게 가되 잔인한 부분 같은 건 쳐내서 좀 더 어린이용으로 만드는 그런
사실 장면이 아예 안 빠진 것 같진 않아요. 아예 빠진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딱 그때 뭐 몇 장면을 봤는데 칼을 이렇게 찔러서 선혈이 낭자하는 물론 이제 피 색깔이 좀 검은색처럼 되긴 했지만 그러면 아예 편집을 안 했다면 엄청났겠네요.
그 만화는 좀 더 이제 뭐 단두대 징후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뭐 좀 더 어쨌든 잔인한 묘사들이 있던 것 같아요. 또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리면
네?
워낙 이게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네네.
프랑스에서 레이디 오스카라는 극장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 실사.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일본 자금이 투입이 돼서 일본을 타겟으로 한 작품인데 프랑스 이제 배경이기 때문에 프랑스는 합작으로 프랑스 배우들이 나와서 이제 제작을 하는 영화인데
네.
79년에 나왔거든요.
대차게
망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없는 거 문제야. 지금 뭐 그렇게 찾아봐야 나오는 자료니까.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일본에서 정말 이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는 베르사유의 장미 검정 시험가에 등장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그 문제집도 있고
네네.
이거 합격을 하면은 합격 증서도 줘요.
아.
그래서 합격 증서가 이렇게 카드 같은 모양인데 거기에 오스카르랑 앙드레, 마리 앙투아네트 페르젠, 로자리 카드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그런 검정 능력 시험까지 있고 그 외에도 관련 상품이 엄청난데
이게 진짜 덕후 마케팅이 괜찮네요.
세상에 검정시험이 아 근데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게 프랑스사를 또 깨달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만큼 또 자기의 실력 세계사 실력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나름 그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같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어떤 것과 어떤 검정시험일까 뭐 그 뭐냐 그 대동법 나왔던 광해 검정시험
사도세자 검정시험
네, 뭐 그런 거 같고 그리고 관련 상품으로 정말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화장품 이 화장품은 사실 나도 집에 있어요. 사실 오늘 하고 오고 싶었는데 지금 꼬라지가 네. 방송 준비하느라 바빠서 꼬라지가 좀 좋지 않아서 이제 그 하지 못했는데 아이라이너 제품 굉장히 유명해요.
네.
그리고 그 표지 그 뭐지 그 제품 거기 그 껍데기에 마리 막다네트랑 오스카 그림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만복의 제품 있고
만복이
네, 포도주 있고 콜라겐 음료 그리고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그리고, 연애 시뮬레이션.
그리고 당연히 장미 신품종도 있고요. 걔네 이제 그 캐릭터들을 이용한 장미도 아하. 있고 베르사유 장미 덕분에
네.
또 핫해진 그 극단이 있는데 어허. 굉장히 유명해요.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극단이 있어요. 네네네. 이번에 그 다카라즈카라는 지역에서 시작된 극단인데 이게 왜 시작이 됐냐면 옛날에는 이제 그 난방 시설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으니까 겨울이 되면은 그 온천 풀이 있었는데 거기 이용객이 확 급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찌할까 이 동네 사람들이 궁리하다가 그 빈 공간에 그 겨울의 빈 공간에 창극단을 만들어서 노래 공연을 하자 이렇게 해서 1913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여성들만 하게 되고 근데 또 이게 또 아 한큐 전철이라고 모르죠?
몰라요. 되게 무시하시네.
이런 거라도 아는 척 하고 싶어서. 이게 오사카 지역에 있는 전철 회사인데 일본은 다 이제 상업 전철들이잖아요.
한큐 전철이요?
네.
되게 이름 좋다.
한큐에.
아, 그래.
원하는 목적지 한큐에 보내드리는.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한큐 전철 그 회사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인수를 했나 어쨌든. 네, 그래서 자금력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어허.
운영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다카라즈카 지역에 또 하나 있고 그리고 도쿄에도 분점을 내서 항상 상시로 공연을 하고 있고 이 다카라즈카 극장은 총 6팀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꽃, 달, 룸, 별, 우주 이렇게 있고 그리고 특별 이제 전과라고 해서 이게 우리나라 말로 전과인데 일본 말로는 다른 말이더라고요. 어쨌든 이 전과는 뭐냐면 전체에서 핫한 스타들만 모아서 또 이제 유닛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여섯 그룹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사실 이 영어로 버전으로 봤었는데 우주가 코스모스로 돼 있는 거예요. 난 꽃인 줄 알았네. 어쨌든 이거 잡소리고 그래서 여섯 개 그룹이
네네.
돌아가면서 공연을 하고 그리고 해외 공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2005년에 내한을 했었어요. 되게 장사 잘 말이 오늘 너무 안 예쁘게 나온다. 되게 많은 관객들이 와서 네. 이제 그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카라즈카 음악학교를 가지고 있는데
네.
여기에는 15세 전후의 소녀들만 입학을 할 수 있고 다카라즈카 극단 단원이 되기 위해서는 꼭 여기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서 다카라즈카 극단을 입단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배우들을 항상 영입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그 탄탄한 퀄리티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 다카라즈카 극장의 극단이 팡 터지게 된 게 베르사유 장미를 이제 그 뮤지컬이거든요. 이제 극화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극단도 태양사신기를 네, 그 또 이제 뮤지컬화를 해서 공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태양사신기 갑자기 자랑스럽네요.
그렇게 배용준이 인기가 많았나 봐요.
아, 그렇죠. 엄청나지.
네.
네.
뭐 이런 자잘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또 들려드리니까 재미있나요?
그런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셨고요.
네.
네. 다음은 저희 어떤 코너죠?
다음은 저희 오늘은 좀 품격 있는 방송이니까
네.
계속해서 역사 속 이야기를 즐겨볼까요?
네. 재밌게 구성해봤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경고! 본 코너는 픽션에 가미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300년 전으로!
지금은 1785년 나는 조선에 사신 양덕이었시다. 이 서양할 때 양자에 덕이 있다 할 때 덕을 붙여 서양의 덕을 배우라는 뜻으로 이 정조대왕께서 친히 지어주셨소. 요즘 세계 정세가 심상치 않소. 이 영국이라는 작은 섬나라에서 미국이 독립하였고 서바나의 뒤를 이어 화란 상인들이 세계 이곳저곳에 출몰하고 있어. 이렇듯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구라파를 그 중에서도 불란서를 파악해 이 정조대왕께 보고하는 것이 소인의 임무이옵시다.
무시 양덕, 베르사유 궁전에 어서 오십시오.
무시가 뭡니까?
미스터입니다.
알겠습니다. 어허, 어찌한 여자가 낯선 사내에게, 이 낯선 무슈에게 함부로 말을 거는가? 불란서는 남녀 칠세 부동석도 모르는가?
저는 베르사유의 신현상, 인덕입니다. 남자가 사신을 맞이하는 게 옳은 설정이오나 이 팟캐스트 진행자가 저밖에 없어서 어찌할 수 없으니 그냥 그려려니 하십시오.
알겠소이다, 마드모아젤 인덕. 어쩔 수 없지요.
무슈,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독은 좀 풀리셨는지요?
어허, 조선이 그리웠는데 불란서의 풍습과 조선의 풍습이 흡사하여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편안합니다.
네? 프랑스와 조선이 어떤 면이 비슷하단 말씀이옵니까?
이 조선의 도령처럼 불란서의 청년들도 머리를 따 느리는 풍습이 있구려. 그런데 고생들을 많이 하셨나보. 장가도 못 가고 어찌 노인처럼 머리가 저렇게 하얗게 샜단 말이오.
아, 무슈양덕, 저 백발은 고생의 흔적이 아니라 가발이옵니다. 일명 로코코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유럽의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도 즐겨야 하는 헤어스타일이옵니다.
뭐라고요? 뭐?
쏘리. 모차르트.
로코코?
로코코.
아, 로코코. 그렇소니까.
아, 위.
어쩐지 환갑이 되어서도 장가 못 든 사람들이 왜 이리 많나 했소. 아니 근데 저기 저 망나니는 뉘신데 그림을 저리 크게 그려놓았소.
에? 망나니라니요?
아, 저기 머리를 풀어헤치는 남자 말이오.
아, 저분은 베르사유를 건립하신 루이 14세 전하의 초상화이옵니다.
루이 14세면 14살입니까?
이런 분을 사신을 보내시다니 조선이 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루이 16세의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시지요.
현재 조선에는 아재 개그가 풍치고 있어.
아, 조선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아재 개그가 아주 유명합니다.
네.
네. 죽을 죄를 지었어. 큰칼까지 자고 있어도 착각했어. 조선에서는 사내는 상투를 트는지라 머리를 풀어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내 실수를 했소이다.
아, 그럴 수 있지요. 문화가 차이가 있으니. 그런데 망나니란 무엇입니까?
아하, 이 망나니를 모르시오? 망나니는 조선의 직업 검사를 말하오. 전하의 명령에 따라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마치 검사이지요.
아, 위. 그렇군요. 망나니, 아무나 될 수 없는 품격 있는 직업이겠습니다.
아하하하, 아이고, 그러면요.
루이 14세 폐하의 품위 있는 패션을 맹란이로 오해하신 만도 하옵니다. 전하께서 신은 신발을 보십시오. 하이힐을 신어 위용과 품위를 표현하신 게 바로 루이 14세 전하이옵니다. 그러자나도 전하께서 무슈 양덕님께 하이힐을 하사하셨으니 한번 신어보십시오.
어허, 듣자 하니 조선말을 어디서 배웠어. 참 잘하시는구려.
위, 메르시 버크.
아니 뭐, 근데 이 신발, 이거 하이힐, 하이힐? 아니, 이런 신발을 어찌 신고 다닌단 말이오. 이 발끝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으랴. 이거
그게 하이힐의 매력이옵니다. 걸을 필요가 없는 그 정도 신문의 남자라는 뜻이지요. 가까운 거리는 말을 타면 되기 때문에 하이힐을 신어도 괜찮은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비밀이온데 하이힐을 신으면 기본으로 12cm는 커 보입니다.
어허, 네, 185회다. 아, 뭐, 그렇다면요, 내 불란서 있는 동안 한번 신어보도록 하겠소.
185라고 하셨지만 화란 상해들은 기본적으로 키가 190은 되옵니다. 자, 그러면은 베르사유 궁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슈. 루이 14세께서 건립하신 궁전으로 우리 대 프랑스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대건축물이옵니다.
일본에서 왔어.
왜 자꾸 일본에서?
아, 네. 아, 말씀 그대로 참 거대한 건물이요. 인부가 총 몇 명이나 동원되었어?
3만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면 이 농사는 어찌 짓는단 말이오? 농사천하 지대본인데.
아, 이궁 외에도 루이 15세께서 퐁파르드 부인을 위해 지으신 뽀띠뚜리아농 같은 별궁도 있습니다.
아, 이 루이 15세께서 부인을 엄청 사랑하셨나 보구려. 이 화목한 가정을 잃고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시는 모습이 과연 대국의 임금님답소?
사실 세컨드 애첩이옵니다.
아, 세컨드? 아니 방금 부인이라고 하지 않으셨소?
네 맞습니다. 그 마담 퐁파르드입니다.
아니 부인은 왜 부인하시는 것이오? 이 해결망측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퐁파르드 후작 마담입니다. 본지 평민이오나 루이 15세가 애정하셔서 후작 부인이라는 자기를 내리신 것이지.
이 국왕의 첩인데 후작 부인이라니. 이 보통 후작과 결혼한 여자를 후작 부인이라고 하는 거 아니오?
맞습니다. 마담 퐁파르트는 남편 퐁파르트의 후작과 이혼하고 국왕의 세컨드가 되신 것이지요.
퐁파르트요? 퐁파두르요?
퐁파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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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청취자들은 잘 듣길 바라게. 퐁파르드가 아니라 퐁파두르라네. 근데 이게 뭐 도대체 무슨 소리란 말인가. 이 아녀자는 자고로 절개를 지켜서 남편을 따라야 하거늘 이혼이라니. 그리고 한나라의 국왕이 이혼녀를 맞이하다니. 허허. 무슨, 아 이보시오. 근데 그 화장실이 어딨어? 너무 충격을 받더니 배가 아파서.
그 개인 뒷간에 지참하지 않으셨습니까?
뒷간?
혹시 요강이라도 지참하지 않으셨습니까?
아, 무아마도다. 이 무슨 소리요 그게.
그 없으시면 저기 정원에서라도 저 나무 큰데 저기 가려지는데.
어허. 이렇게 대접을 하다니. 아니 도대체 불란서는 어떻게 된 나라요? 농사는 등한시하고 괴이한 신발을 신고 다니며 또 왕은 남의 여자를 빼앗고 위생상태도 엉망인 근본 없는 야만 국가의 외다. 거기에 오스트리아에서 온 왕비는 사치를 일삼고 있고 이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있다니. 이런 상껏들과 조선은 가까이서는 안 될 것이야. 어서 대왕님께 알려드려야겠다.
이리하여 조선은 세국 정책의 길을 걷게 되었다.
네. 정말 지금까지 녹음한 우리 에피소드들 중에서 제 그 연기와 모든 것들이 가미된 정말 절정의 연기가 아니었나 싶네요. 네. 비판을 듣기 전에 여러분께 18세기 후반 프랑스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가상으로 짜본 페이크 꽁트입니다. 인덕님의 물론 인덕님의 실수도 정말 재미있는 양념 같은 그런 존재였죠 이번에.
무슨 실수를 했죠?
네. 모든 국가 셔마 모든 국가 셔마는 중국어죠. 모든 국가를 아우르는 그런 언어들을 구사해 주셨죠.
아 소호됐네.
네 아무튼 하이. 진짜 역사 속 이야기가 아니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하고요. 이 1785년 조선은 정조 9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조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같은 시대 사람이라는 게 어색하면서도 또 신기하기도 하네요. 그럼 인덕님 이 꽁트에서 진실과 거짓을 알려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제가 이제 맨 앞에서 그 유럽의 옛 이름들을 한자로 표현했잖아요.
네, 뭐 그, 불란서, 구라파. 네,
그 중에서 서바나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스페인.
오!
나 스페인 가거든. 오!
나 몰랐는데. 그럼 덕국.
네?
덕국.
덕국이요?
응.
덕국?
네, 덕국.
뭐죠?
독일.
아!
중국어를 더구어라고 합니다.
덕국이라고 하나요? 덕국?
응.
신기하다.
덕국 아닌가? 틀렸 맞았을 거예요. 네. 화라는 뭐게요?
화란 네덜란드죠.
오. 잠만 무식했던 걸로 알고. 그러면 제 18세기 프랑스에 대한 진실은 거짓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맨 처음에 네. 이제 이 양덕에게 그 루이 16세가 하이힐을 하사했다라는 네. 설정이 나오잖아요.
양덕이 아니고 아 양덕 네네.
양덕
맞습니다.
맞죠? 네네. 네. 그 여기서 사실은 이건 사실 살짝 거짓인데
네.
옛날에 그 루이 14세 시대에 루이 14세가 하이힐을 신기 시작했던 건 맞아요. 그때 자신은 이제 키도 커 보이게 하고 자기만 사실 신다가 빨 그것도 빨간색 그 깔창 바닥이 빨간색인 신발 지금 네. 크리스찬 루브탱이라고
뭐라고요?
루브탱이라는 아. 그런 하이클래스 슈즈가 빨간색이 유명한데 이 시대에는 이제 루이 14세가 이제 빨간색 발바닥이 된 신발을 신고 다녔고 그건 자기 독점이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주변에 마음에 드는 신하들에게 어 그래 너도 한번 신어봐 이런 식으로 하이힐이 하사되기 시작을 한 거죠. 어. 그러면서 하이힐이 일단 키도 커 보이고 불편하긴 하지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귀족들은 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 일할 필요 없는 이런 품위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신발이었죠. 사실은 1770년대는 이미 남자들은 하이힐을 안 신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하이힐이 여자로 퍼졌고 남자들은 단화를 신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옳지 않은 설정이지만 남자들이 과거에는 하이힐을 신었다는 설정이 재미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 넣어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베르사유에 화장실이 없었다라는 그런 설이 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정설처럼 돼 있잖아요. 그렇죠. 화장실이 없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지금도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점점 더 이게 어 사실 아닐 수도 있겠는데라는 거로 확실히 확장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네.
기본적으로 루이 14세가 화장실 안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본인이 개인 변기 26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변기 어, 화장실에 가고 싶네 하면은 가지 않고 하인들이 갖고 오는 거죠.
아...
그 정도 레벨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개인 변기라 하면 약간 요강 같은 그런 건가요?
그 의자를 들고 다녔던 거지.
아...
네, 그 정도 레벨이었습니다, 프랑스 왕이.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1760년인가? 이때쯤에는 이제 짓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네네.
이게 내가 왜 혼란스럽냐면 영어로 자료를 찾으면 없다고 나와요.
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프랑스 애들이 반박을 하고 있는 거야.
아...
니네 그 북미 애들아 이 무식한 것들아 왜 남의 나라 역사를 그렇게 얘기하니? 이런 식으로 어. 막 서로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이거 정확한 자료를 사실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금 정리 그 모든 자료를 하고 정리한 건 뭐냐면 본관에는 없었다. 왜냐?
없었다.
왕이 요 그 개인 병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때문에. 근데 세월이 지나서 생기기 시작을 했고 아 그리고 귀족들도 그 하인들을 다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굳이 이제 변기가 없다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이 당시에는 이제 그 풀숲에 숨어서 일을 본 건 맞는 것 같다.
맞아요. 그 사실 여자분들도 그때 뭐 저희 믿음에 따르면 그냥 뭐 다른 분들의 말하는 거에 따르면 그냥 치마가 이렇게 기니까 그냥 서서 그냥 일을 봤다고 정원 같은 데 가가지고
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란서인들이 이제 왜 우리를 그렇게 들었나 댓글을 싸움을 하고 있고 지금 근데 사실 수도시설은 충분히 돼 있었거든요. 왜냐면 어. 베르사유의 분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 당시에도 그게 작동을 하고 있었던 거는
아.
충분히 그 파이프를 깔고 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던 뜻이기 때문에 그게 없진 않았고 그리고 네네. 우리가 생각하는 프랑스가 그렇게 그 파리가 더러워지기 시작을 한 것도 그 당시 이제 한창 파리가 복잡해지면서 온갖 사람들이 파리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인구 이제 과밀화 현상이 일어났다.
어.
그래서 더러워졌다라는 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사실 알고 계신 분은 사실 댓글로 저희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오해처럼 그렇게 프랑스인들이 더럽지 않았던 걸로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분이 잘 아시지 않을까요?
자꾸 이끌어.
하긴 뭐 프랑스 화장실에 대해서
아니라고.
아,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사실 무슈 양덕이
네.
이제 베르사유에 도착을 했을 때 어 우리랑 머리 스타일이 비슷한데라고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 모차르트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 스타일 있죠.
가발.
하얀색 가발. 네. 머리 이렇게 왼양
뒤로 쫙 해가지고.
네 뒤로 쫙 넘겨서 딱 묶은 리본을 쫙 네네. 묶은 거. 그게 사실은 가발인데, 예, 그 당시에 이제 핫한 프랑스가 확실히 패션의 나라인 게 루이 14세 시절 스타일이랑 루이 16세 시절 스타일이 확 달라요.
어.
우리는 사실 조선 왕조 한 500년 동안 머리 스타일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프랑스는 계속 유행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유행이 이제 가발 쓰는 유행이 된 거예요.
어.
그리고 그 당시에 가발은 아마 자기가 이제 품위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 같고.
네네.
하얀색이잖아요.
어, 어.
그 당시 또 유행이 뭐냐? 각각 색색깔의 밑가루를 머리에 바르는 거.
어.
그래서 이제 그 마리아 앙뜨네트 이미지를 하면 금발이기도 하지만 거의 하얀색에 가까운 백금발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당시에는 밑가루를 바르는데 그것도 밑가루 약간 색깔을 넣어가지고
어.
이제 하얗게 연출하는 게 또 그 당시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또 이상하잖아요. 왜 머리를 그렇게 만들어?
비 맞으면 큰일 나겠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이게 또 유행이 돌고 돕니다.
그래요.
요즘에 애쉬 그레이 염색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 색깔이
아무나 하지 못하죠, 그런 거.
예, 그 당시에 또 핫한 스타일이었고 이 가발에도 재밌는 게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영국에까지 이게 유행이 프랑스에서 전 유럽 퍼지잖아요. 네. 영국은 지금까지도 재판을 할 때 그 판사들이랑 변호사가 가발을 쓰죠. 물론 이전에 2008년에 폐지가 돼서 옛날에는 너무 권위적이다. 그 가발 썼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양새를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보장하기 위함이었다도 하나 있고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전통과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2008년까지도 영국의 재판 그 어바웃 러브인가? 그거 봤어요?
네 맞죠.
거기서도 나온다고 그러던데? 봤다며요.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제 그 영국 이제 변호사랑 판사들은 그걸 쓰고 있다가 2008년부터 너무 너의 권위적이야 그래서 벗기 시작을 했고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형사 재판할 적에는 네. 가발을 쓴다고 합니다.
아...
재미있죠? 이렇게
재밌네요.
유익한 방송이야. 네 그리고 프랑스 왕의 애첩이 유부녀였다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로도 이 퐁파르드 부인 외에도 그 퐁파르드 부인이 사망하고 나서 또 그 유명한 그 베르사유 장미에 등장한 디바리 부인도 등장하는데 이 사람도 사실은 그 유부녀였죠.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나라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네. 그러니까 꼭 유부녀여야만은 그 왕의 애인 될 수 있었던 건 아닌데 그 정확하게 사실 저도 프랑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성숙미를 좋아했던 건 아닐까?
그러다기보다는 옛날에 그 바람 피는 방식들이 어땠냐면 사실 옛날에 정략 결혼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뒤로 바람을 되게 많이 폈는데 그러면서 서로 이제 눈 감아주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고 그리고 왜 또 얘네가 유부녀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네.
그 디바리 부인 사실 창녀였다는 소문까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여자를 자신의 애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 아무리 왕이라도 왕의 품격이 있는데 어떻게 막 노비 2급의 여자들을 옆에 둘 수는 없잖아요. 그 계급을 올리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한번 신분세탁을 해주는 거죠.
아, 취집하셨구만.
응?
취집하셨구만.
뭐 이 당시엔 다 취집하던 시절이니까. 퐁파르드 부인도 사실은 되게 그냥 잘 살던 평민이었는데 금융가 네. 자식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평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분 세탁을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건 제 생각인데 유부녀들이 왕의 이제 애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네. 또 처음 아는 사실이네요.
네 그렇죠. 이 다 실제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 사실이 남아있는 게 이 베르사유 장미를 보는 또 다른 거에 재미가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리 왕따네가 너무 상치를 일삼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부분도 있긴 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본 공주가 시집을 온 개념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억울하게 두들겨 맞은 경향도 있어요. 일본년! 막 이렇게 된 거지. 그 일본년! 이렇게 돼서 두들겨 맞은 느낌이 있어서
네네.
이거는 좀 제가 좀 살짝 변호를 해줬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뭐 이 시대에 조선 사람들이 만약에 가서 이 상황을 겪었다면 또는 이 프랑스 당시의 어떤 정세를 봤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저는 그냥 아니 뭐 놀란 것도 있겠지만 사실 계급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동질감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 꽁트에 나왔던 생각할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그런 네, 부분에서는
유교 굉장히 유교국가이기 때문에
네네.
세상에 여자들이 어떻게 저러고 다닐 수가 있냐부터 시작을 해서 왕이 어떻게 막 유부녀를 막 이렇게
어떻게 하이힐을 막 이러면서
역시 생목인들은 상종 못할 것들이야 막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비하인드 스토리나 또 이렇게 뒤에 또 재밌는 얘기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 학습 팟캐스트야.
맞아요. 또 사실 2부를 위해서는 저희가 또 이렇게 배경 지식이 필요하기 네.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네.
네. 어린 시절 만화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노래를 들으면서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 주제가 탐구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어
들어보니까 갑자기 되게 슬프네요. 그렇죠?
네, 굉장히 네. 슬프죠. 네. 근데 슬플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렇죠. 다 죽는데.
그러니까. 동심파괴.
그러게요. 왜냐면 웬만한 애기들 만화들은 네. 나중에 다 잘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만화는 다 같이 죽어요.
뭔가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는 약간 그런 느낌?
이거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재밌는 게 그렇게 막 구슬픈데도 또 동요 같은 리듬감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이 만화에 사실 이 그 베르사유 장면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을 해요. 1755년 새 나라에서 운명을 좌우할 세 아이들이 태어난다. 그게 스웨덴의 페르젠이었고 오스트리아의 마리 앙토네트 프랑스에서 오스카를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수많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에서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가 했을 때 그 뭐라 그러지?
주제가에서는
주제가에서 태어난 오스칼
스포 네, 완벽 스포
네, 오스칼의 주인공이야 라고 네. 이렇게 빡 집어주는 이제 그런 가사인 것 같고 그리고 이 베르사유 장미가 우리나라에 많은 대중가요에도 영향 끼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잠들지 말아요 아직은 안 돼요 난 여기 있으니 눈을 뜨고 나빠요 받기만 했어요 처음부터 항상 겉옷을 잃어버린 나
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2005년도에 네메시스가 발표한 베르사유의 장미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락음악에 빠졌던 분들은 다 이 노래 알고 계셨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락밴드가 베르사유의 장미라는 제목으로 곡을 발표한 게 굉장히 신기한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딱히 이렇게 엄청난 이유는 없고 네. 지금 제목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쇼핑이 아니라 네. 혁명을 모티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혁명 하면 딱 대표 주자가 프랑스 혁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고 네. 강렬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베르사유 장미 애니메이션 스토리랑도 굉장히 잘 어울려서
저도 이거 네. 딱 듣자마자 그냥 그쵸. 지금 다시 들어보니까 네. 이 베르사유의 장미 애니메이션에 네. OST로 써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막 편집해서 화려하게 네네네. 되게 잘 어울릴 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 각말 들으니까 되게 좋죠.
맞아요.
네.
베르사유의 장미 1부는 아쉽지만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간판 코너 중에 하나가 엔딩을 들려드립니다인데 저희 이미 다 스포고 뭐고 다 한 것 같은데 뭐 남아있나요? 또 동심파괴
사실 이제 엔딩이 네. 역사가 스포기 때문에
네네.
다 죽는다를 지금 얘기해도 아무도 놀랄 사람이 없어요. 다 죽는 거 다 아니까. 근데 문제는
네.
그렇다면 사실 마리 앙토네트 루이 16세가 사망하고 난 뒤에 네. 그들의 자식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마리 앙토네트와 사랑에 빠졌던 페르제는 자기가 좋아하던 연인이 죽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사실 만화 속에만 등장하는 픽션 캐릭터인 그 오스칼과 앙드레는 어떻게 됐을까 그들의 디하인드 스토리를 들려드릴 수 있지요.
이게 바로 동심파괴 같은데요?
아닌데요.
더 남아있나요?
더 강력한 게 있는.
아하 대단하구만.
다음 동심파괴는 무려 맥나니와 단두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아까 인덕님께서 막나니를 맥나니라고 발음을 해주셨어요. 네, 굉장히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라서
어쨌든 이제 네. 본격 프랑스 로코코 분위기로 방송했던 베르사유 장미 1부는 마치고 다음 편 2부에서 더 잔인한 동심파괴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두 분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방송이었고요.
네.
베르사유 장미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르바.
아니, 새로 오신 분이 불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라서 그 지금 건 잊어주시고요. 네, 청취자분들 뭐 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불어 인사를 불어 인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어구가.
어 여러분 안녕.
본 방송은 당정 랜드마크 신촌 플레이버스와 함께합니다.